네,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죄송해요, 갑자기. 네. 불가능은 없다.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언제나 충성, 언제나 직진. 여러분 혹시 이 구호들 조금 낯이 익으신가요? 강철 부대를 즐겨보신 분들은 눈에 이렇게 귀에 익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세계 특수부대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미국의 네이비 실이나 우리나라 UDT 실 같은 이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는 장소에 이제 종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중에 누구라도 아 나는 이제 한계야, 아 난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종을 땡강땡강 치면 퇴소가 즉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퇴소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UDT 실의 훈련의 평균 퇴소율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적으면 70%고요, 많으면 93%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버티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에서 입대를 했고 입대한 순간부터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의 사정이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말 그대로 국가가 내려준 임무를 위해 내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심, 그 로열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멋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성경에서 군사로 비유되고 있는 것 아시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그분의 백성, 자녀, 그리고 일꾼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임무와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가 적용된, 실천된 삶의 모습이 요구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러한 요구되는 모습을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뭔가 원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표현적으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 즉 정의로우신 통치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통치, 선하신 통치, 정의로우신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임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이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그 정의로운 사랑, 그 선하신 통치, 사랑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주는 통로의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그 의로우심 통치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며 그 생활로 영향력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정의로우신 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정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선하신 통치를 하시니 정의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을 구글에 찾아봤어요. 구글을 상당히 사랑하는데요. 구글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즉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고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 기준, 사람이 마땅히 살며 따라야 할 삶의 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그렇게 선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회나 공동체의 정의관, 즉 어떤 특정 단체나 공동체, 어떤 나라가 생각하는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기관이 과연 정의로운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정의가 없는 사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의가, 심지어 불의가 정의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카하야라는 말을 줄인, 그 단어를 조금 줄인 축약한 약어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이 의미 자체가 미가서의 주된 주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부유한 황금기를 지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시기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대 유다의 왕을 통틀어서 시대를 걸쳐서 사역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가 아마도 기원전 약 735년에서 700년 동안, 700년까지 한 35년간 사역하지 않았나, 활동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사야가 있고요,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과 북 두 왕국 모두가 국가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며 영토나 국방력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두 왕국 모두 영적으로는 가장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중간 시대의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때는요, 심지어 이방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일까지도 서슴치 않고 행했던 악에, 또 악을 저지르던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를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와 그것을 위한 자세,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 우선순위, 그런 실천, 순종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자세조차를, 거룩한 의로운 자세조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예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이방신을 함께 섬긴 것이죠. 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독 지도자들만이 불의하고 타락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집중하여 책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국가 전체가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꾸짖은 것이죠. 지도자들이 불의하니 백성들도 불의하여 범죄와 불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며 영적인 혼탁함과 불의함, 범죄함에 물든 이스라엘은 이미 삶의 기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진작에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 이기심과 같은 세속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지도자들이 곧 그 백성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한다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 즉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에 빠져서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상이 있으니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할 정의로운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고 세속의 가치, 세상의 이방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들이 정의로워야 하는 그들이 그 나라가 불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부지런히 선지자들과 그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진짜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5년 그경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우심을 다시 깨달은 백성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비록 지금 주어진 심판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정말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으로 결국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을 정의롭게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선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영, 우리라는 존재는 반드시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야 시작. 내 원수야, 내가 다나는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우상숭배의 자리, 불의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남아있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이런저런 우상과 세속의 가치들로 인하여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불의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제사드리고 그 주님도 섬기고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실 것이야 라는 영적 무지와 교만함에 빠져서 진짜 실제를 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끼자 그들의 발에 불똥이 딱 떨어지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듯이 마치 하나님도 이방신처럼 자신들의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로 달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주께 접근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추열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신실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시고자 하셨던 진심,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양이나 소, 올리브유 같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마치 양으로 숭배하겠어 하는 것처럼 제물을, 수많은 제물을 드려서 수많은 열정과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고 달래 그 환심을 사면 내 마음이, 나의 죄가 씻어질지도 몰라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너무 보여지기식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방법을 짜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거나 기가 차는 방식들, 방법들만 찾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라는 기준 없이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 우리 심령이 의롭게 교정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며 그 길을 통해 온전히 우리를 교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응답하시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답답함이. 이 인간들아, 이 사람아, 인자야, 아니야 그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니네 내 마음 알잖아 하고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로운 삶으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분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만든 기준, 내가 선택한 가치를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뱀이 따리 틀듯이 따리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한 죄성은요, 그러한 죄된 습성은요, 그러한 죄된 악한 생각들은 부드러운 권면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고통스러운 심판의 과정과 같은 심령의 교정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만연한 불법과 이기심 등을 통한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이러저러한 모양의 고통과 아픔들은요,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교정하시고 의롭게 다시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지고 우연히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C.S. 루이스 교수님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뭐예요?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고통과 아픔, 심지어 심판이라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의로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정의로우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 그 진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실까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정의로우심이 의심될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정작업, 즉 심판이, 이 고통이 그저 고통과 고단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극심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쉽사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쉽사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기 어렵죠. 심지어 주변에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심지어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다면 왜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도 여러분도 스스로 수없이 질문해 봤을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오히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그들이 더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억울함을 호소한 경험들도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알게 될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라는 존재의 사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 선택하신 자녀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그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안 좋으신가요? 아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더 고난과 고통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롭지 못한 모습, 즉 불의를 온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인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해도 그건 내가 나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주시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우리의 이 제한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 구절 말고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심판, 주시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파괴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파괴적이라 보여도 파괴적인 게 아니라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의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쩌면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정의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적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부흥의 자리,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머쓱해질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극적극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를 가며 슬피 울 거라고 표현되어 있죠.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종이로우심 의심되어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실패였고 끝났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정의로운 손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할 회복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회복을 말하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회복,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될 궁극적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즉 종말론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심판, 교정작업을 거치고 회복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통해 교정과 회복, 아픔과 위로의 과정을 반복하며 점차 더 견고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품을 닮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쇠를 담금질을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히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의 가치를 쫓아 세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라고 복음 전도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 땅에 집착하거나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소유하고 누리고 위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 목적에 맞추어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땅을 집착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경험할 것,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 그 죄성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축복과 위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것은 부족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미리 경험하고 완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이 축복이라고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완벽한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완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완벽, 완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의 때 이 땅이 완성돼야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어서 우리 모든 심령의 완벽한 위로와 회복, 완벽한 구원이 경험될 날이 반드시,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로와 축복, 회복과 기쁨을 경험해도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허전하다,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고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또 인용하는데요, C.S. 루이스 교수님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정의, 위로, 회복, 구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으로 완벽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뿐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셔서 우리 안에 그 의로운 기준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의로운 열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정의가 실패했는가? 진짜 주님의 정의가 성공했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길을 잃고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잠시 우리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의로우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나라를, 내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나라를, 우리의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